예, 지난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마 주중에도 쭉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잘 읽어지던가요? 좀 까다롭던가요? 성경에 뭐 어느 한 부분이 쉬운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이 사도 바울의 글, 사도 바울의 편지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없고 뭐 시처럼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도 없고 굉장히 딱딱한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이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만 어려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형제 바울의 글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쉽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셨을 정도니까 뭐 우리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예, 재미는 좀 떨어져도 영양가가 아주 듬뿍 담겨 있는 책이 저는 갈라디아서 또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에 비유한다면 뭐 달콤한 케이크는 아니지만 좀 입에 쓴 약 같은 책이지만 훨씬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초창기에 사역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이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거짓된 복음으로 이탈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예, 이것이 바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혹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런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을 막 내세웠던 사람들이 특히 유대주의자들, 소위 할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철저히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넘어갔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어린 초신자였거나 아니면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빠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before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달리신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회심하시는 체험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때로는 성령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한때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었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한때는 고난과 괴로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감수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른 길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된, 한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신앙을 가진 그런 초신자라고 한다면 뭐 주변의 여러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알았고 성령의 경험도 있었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정도로 헌신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주변의 이 유대주의자들의 압력, 그들의 유혹이 컸으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힘은 그들의 압력, 그들의 유혹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사도들조차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앞부분 여러분 2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책망을 받았는가? 12절부터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허물없이 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펠로우십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한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는 베드로조차 그 전에 이방인들과 허물없이 지내다가 슬그머니 발을 뺀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왜 할례도 안 받은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슬그머니 발을 뺐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발을 빼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조차도 저들의 외식에 동참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유대주의자들의 기가 셌으면, 또 그들의 압력이 컸으면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베드로조차도 흔들릴 정도였을까?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훨씬 다수가 된, 기독교가 주류가 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또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주류가 아니라 유대교가 훨씬 큰 주류였습니다. 기독교는 오순절 그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당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믿고 왔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메인스트림이었고 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리티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주변의 사회적인 압력 또 문화적인 압력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인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강조했던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야. 우리는 전통적인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소위 말하는 원조 논쟁이죠. 우리가 원조 아브라함의 또 모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또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정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가 어떻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브라함 최초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참된 신앙이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논리,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반박하는지 또 어떻게 논리를 바로 잡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자인 것은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할례를 받고 뭔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곧이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400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은혜로운 언약,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따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먼저 있었지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내 백성이 되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먼저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가이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중에 제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영철이 아니고 영찬도 아니고 제 이름은 영천이다.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딸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요. 조은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은율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율법입니다. 은혜와 율법.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은율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이 이름이 좀 괜찮았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정성국 목사님께서 뒤늦게 늦둥이로 딸을 막내딸 낳으시고는 정은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조는 저라는 것을 조은율이가 원조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은혜가 우선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잘못된 어떠한 신학,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바울은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바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그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튜터, 가이드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율법이 대표하는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영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틀어주죠. 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고편을 틀어줍니다. 어떤 영화 예고편이건 간에 그것이 뭐 장르가 어떤든 상관없이 모든 예고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문장, 이런 표현으로 끝납니다. Coming soon. 여러분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하는 역할이 Coming soon입니다. Coming soon. 뭐가 Coming soon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Coming soon, 곧 오신다라는 거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곧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예고편의 역할,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자를 기대하게 하는가? 그 방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고발해 줌으로써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구원자가 오셔야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괜찮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뭐 법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옆에 이 율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딱 대놓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는 그 한계,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율법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은 일종의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질병, 망가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고 엑스레이 사진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런 문제가 내 몸속에, 내 폐에 혹은 내 심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야, 이 사진 진짜 신기하다. 정말 기능이 놀랍다. 어떻게 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지? 그렇게 감탄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엑스레이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엑스레이로 문제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이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준비해놓으신 구원의 길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 죄인들 아무리 몸부림쳐보고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잘 지켜보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결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3장에서는 특별히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들, 딸, 자녀와 같은 삶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 또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할 수 없어서 정말 한계점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령의 약속,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해놓은 일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뿌리부터 우리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했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은근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원리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믿으려면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취한 일,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일, 그것에 근거해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오셔서는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셔서는 목사님 설교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으셨다고 봅시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 훨씬 더 탁월한 고상한 사랑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못해도 사랑하는 게 더 뛰어난 사랑입니까? 네. 설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 번째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랑입니다. 잘한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설교 잘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마 저는 즐겨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한 일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남편,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그냥 가정하시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참 성품도 좋고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젊음을 유지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아내분이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반면에 당신은 돈도 별로, 또 성품도 별로, 외모도 그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남자분들 어떤 쪽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나를 놀리는 거야,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최근에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제가 어느 부부 세미나를 듣다가 아주 재밌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부부가 서울에서 백화점을 갔대요. 근데 백화점을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한 것입니다. 쇼핑을 따라가는 것이 남자들에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훈훈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백화점까지 따라온 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 남편 좀 칭찬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더래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국의 주차장 얼마나 좁습니까? 그 라인과 라인 사이 굉장히 좁잖아요. 특별히 백화점 주차장은 정말 이 파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전면 파킹이 아니라 후진해서 파킹하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한 번에 그 어려운 후진 파킹을 성공하신 겁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후진으로 주차를 잘해? 마음에 조금 응어리 있었던 이 남편의 응어리가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알았어? 나는 후진으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 예. 남자들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이게 남자들의 단순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잘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것 조금이지만 그걸로 인정받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다운되게 만듭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몇 년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 그것이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한국이었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꼭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도와주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 아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도와줍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도와줘서 자, 짠, 다 됐다 하고 아이에게 완성품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와, 아빠 대단해요. 아빠 짱.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녀석이 아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다 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해주고 마지막 하나 마무리하는 거는 꼭 걔가 해서 지가 해놓고 야 내가 했다라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제가 머리를 쓰기는 했는데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서 도와줬더니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고 반항하는 것이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참 알량한 자존심과 같은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에 근거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견디지 못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너는 못해. 너와 나 사이의 죄로 인한 거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건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죄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받아들이기보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을까?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능력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상징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이 율법과 복음의 어떠한 구별되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는 본문인데요. 예,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이죠. 제가 가진 성경은 1315쪽.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탄이 또 서서 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율법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탄이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옷이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거룩해야 하는 사람,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의 옷도 저렇게 더럽습니다 하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택한 그 백성, 내가 택한 그 제사장을 네가 감히 어떻게 정죄하느냐,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영광스러운 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것.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히려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 손으로 행한 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어떻게 위축되거나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잠기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어떠한 나의 행동,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것,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